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교우님들께 나가의 사진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까닭은 천사처럼 해맑고 티 없이 순진 무구한 저 아가의 그 예쁜 모습을 제 언어 구사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임을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고 귀여운 아가는 2010년 11월 21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첫 돌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사진 가운데에 제일 오른쪽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내일 있을 돌잔치 예행 연습으로 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처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첫 돌을 맞이하는 아가를 보면 저렇듯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또 저런 표정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얼마나 이상적인 부모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인 성혜원에서 보모들의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버려지는 아이들은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서 국가가 경영하는 아동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필요한 과정을 거친 뒤에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동센터에서 아가에게 한글로 이름을 지어준 뒤에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시키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성혜원에서는 그런 아가들이 입소할 경우에 그 아가의 사진과 신상 명세서를 제게 보내줍니다. 아동센터가 아가들에게 한글로 지어준 바로 그 이름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자 이름을 덧붙여주고 바로 그 말씀을 그 아가가 일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해주려는 성혜원 원장님의 배려로 인함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자 이름을 붙여주었던 아기, 아가들은 모두 아가처럼 밝고 맑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전에 아가의 사진과 신상 명세서를 접하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신상 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동의 모, 아동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본명이 밝혀져 있지만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모 아무개 27세는 미혼모로서 2010년 11월 21일 애인 아무개와 함께 성 바오로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분만 하였으며 영아는 미숙아 및 선천성 매독 진단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됨. 2010년 11월 23일 모 아무개는 영아를 유기하고 탈원하였고 영아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인큐베이터 케어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매독에 관한 추가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센터에 입소 의뢰함. 저 천사 같은 모습의 아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미의 태 속에 핏덩이로 있을 때부터 매독 환자가 된 것입니다. 몹쓸 어미와 아비로 인해서 태 속의 핏덩이가 매독균에게 마구 유린당할 때 만약 그 핏덩이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매독균에게 짓밟히는 그 고통을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가의 생모는 자기 딸을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아기를 낳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아기를 병원에 버려두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철부지 10대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7세에 달하는 성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가를 길바닥에서 분만해야만 하는 빈민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인과 당당하게 성 바오로 병원을 찾아가서 분만을 요청할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 바오로 병원에 입원할 때 원부과에 자신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버젓이 남겼습니다. 바로 그 생모로부터 천사 같은 아가는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났다가 이틀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저 조그마한 아가가 겪어야만 한 시련과 고통을 생각할 때 어찌 제 마음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났다가 죽음 속에 버려진 저 아이를 위해 여러 기간과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 주신 데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병원은 아가의 생모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병원에 버려두고 도주해 버렸지만은 내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정은 아가를 한 달 열흘이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양육해 주었고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난 정은 아가를 완전히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2011년 1월 5일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양을 아가를 성 바오로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아동센터로 입소시켰습니다. 당일 아동센터에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상 아동은 출생병력, 미숙아, 저체중아, 자궁내 성장지연, 선천성 매독과 같은 출생병력이 있어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어린이병원으로 입소 당일 입원 조치함. 성바오로 병원이 아가의 매독 증세를 완전히 치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를 받은 아동센터에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아가를 위하여 아가를 다시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입원시켜서 철저하게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친 뒤에 아가는 아동복지시설 성혜원으로 입소되었고 성혜원 보모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아가는 출생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일 첫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어나서 채 1년도 되기 전에 저 어린 아가가 거친 과정과 겪은 이야기는 실은 우리 사회 이야기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아가의 생모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자식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나 죽음의 구렁텅이에 버려진 아가를 치료하고 지켜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4주 동안 함께 살폈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였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의 그 최종 판결 이후에 취해진 후속 조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들아,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 함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한 할례 의무 이행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이미 깨달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최종 판결 내용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있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 편지 내용을 직접 낭독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의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한 권위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모교회가 작성한 편지의 수신자는 안티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였습니다. 수리아는 현재의 터키 땅인 당시 소아시아 반도 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로 안티옥이었습니다. 본래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처음으로 촉발된 곳은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의 할례 문제와 관련된 최종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의 수신자가 안티옥뿐만 아니라 안티옥을 넘어서 수리아를 거쳐 소아시아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안티옥을 넘어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까지 확산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하던 안티옥 교회는 본래 평온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평온한 안티옥 교회가 삽시간에 평지풍파에 휩쓸리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작성한 편지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말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푸시케는 본래 영혼, 생명, 목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영혼을 뒤엎는다, 영혼을 약탈한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 멀쩡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요, 그의 영혼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작성한 편지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해 있는 유다와 실라를 안티옥 교회에 보내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할례 문제와 관련된 공의회의 최종 판결 내용을 직접 전해줄 것을 일러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안티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고 약탈한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자기 딸을 선천성 매독 환자로 낳은 것도 모자라서 이틀 만에 자기 딸을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내버리고 도망간 아가의 생모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평생 해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할례 의무 이행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해 있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그 최종 판결 내용을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직접 전해 주도록 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나 부모에 의해 이틀 만에 버림받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필경 며칠 만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을 그 가련한 아가를 치료하고 보살피고 지켜준 많은 분들과 똑같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하여 영혼을 약탈당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안티옥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다와 실라로부터 공의의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전해 듣고 그들의 영혼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일 첫 돌을 맞는 아가와 같이 회복되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가처럼 매독에 감염되어 죽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던 아가가 천사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감사주일 맞이 교구대항 찬양대회에 참석한 한 노 교우님께서 그날 밤에 귀가하셔서 쓰신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얻어서 그 글 가운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가을 깊은 곳에 계절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감에 무시로 처연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요즘, 오늘 저녁 감사 축제를 보며 참으로 가슴이 뿌듯한 감동과 감격에 차 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잊지 못할 오페라가, 어느 케이팝이 이보다 더 뜨거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대체 어느 노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시니어들의 하모니카 연주에 꿀꺽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업고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젊은 부부의 모습, 어린 아가들의 재롱스런 찬양이 주는 치명적 매력, 20, 30대 청년들의 진지한 찬양, 중년의 나이와 상관없이 머리에 붉은 장미를 단 모습, 그리고 브라스 밴드까지 동원하여 사람과 사람의 화합과 소통 가운데 하나로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는 정성과 열정이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은 심정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남녀노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사 찬양의 동기는 말할 것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바이러스에 영혼을 약탈당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영혼을 약탈당하고 사망의 덫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가를 위한 장명서에 먼저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서두에 사진 속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아가에게 한자로 한자를 붙여준 뒤에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라는 제 기도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매독 환자로 태어나고 이틀째 되는 날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팽개쳐졌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사랑 속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일 첫 돌을 맞게 된 아가가 이 다음에 성인이 된 뒤에 자기처럼 죽음의 고통 속에 버려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가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처럼 누군가의 영혼이 우리로 인해 약탈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 의해 약탈당하던 영혼이 우리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림을 받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을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든 사람을 이용하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피 흘리기까지 악과 불의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세상의 악과 불의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영혼이 약탈당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팽개쳐져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해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그 대신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본문 속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악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혼을 약탈당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 벌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입고서도 새 생명의 삶을 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헛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드릴 참된 감사의 예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든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악과 불의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바른 믿음과 굳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약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우리 자신을 버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